커뮤니케이션 이해청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교수 김기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출판 저작권 김기태 지음 출판문화 창달과 저작권 보호 왜 출판과 저작권인가?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 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온 개념이다. 저작권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각종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물을 수록하여 전달하는 매체가 증가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인쇄 매체로부터 전기, 전파 매체의 전자장치로까지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판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공중을 상대로 공표하는 행위라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곧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원칙이다. 따라서 저작물 창작자와 출판물 제작자는 불가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으며 필자가 출판과 저작권을 대주제로 정한 이유 또한 두 개념의 불가분성에 있다. 그리고 출판 행위와 저작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개념 10가지. 출판권, 출판권 설정 계약, 배타적 발행권, 매절 계약, 편집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공동 저작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을 바탕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이들 10가지 개념은 출판과 저작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일 뿐만 아니라 저서를 출판하려는 사람 또는 출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개념들이다. 저작권을 설명하는 10개 항목. 출판권.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출판업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갖고 있는 사람, 곧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출판에 따른 저작물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른바 계약서라는 것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거 우리 출판업계의 관행은 문서에 의한 계약보다는 구두에 의한 것이 많았기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았다. 한편 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하였으므로 서적이나 잡지 또는 화집이나 사진집, 악보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복제 기술이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나 이른바 모바일북을 포함한 전자책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복제해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하며 그러한 출판권을 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사람을 출판권자라고 한다. 출판권 설정 계약. 출판권 설정 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하는 내용의 출판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 허락 계약과는 다르다. 저작물의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설정 출판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당연히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까지도 생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는 출판 허락 계약을 선호한다면 출판자의 입장에서는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등록에 의해 대항력까지 갖출 수 있는 출판권 설정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이책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전자책 등 디지털화에 관한 것은 배타적 발행권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의 계약에 의해 새로이 제한적인 물권 등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출판권 역시 그러한 설정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흔히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 관련 조항을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한 출판허락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 곧 출판허락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와 설정출판권이 갖는 준물권적인 배타적 권리를 똑같은 출판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배타적 발행권.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면서 신설된 권리가 바로 배타적 발행권이다. 이로써 기존에는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 등에도 인정하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때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배타적 발행권의 또 다른 유형이므로 이를 배타적 발행권에 포함하고 출판권은 출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에 대해서만 별도 특례를 유지하도록 했다. 결국 배타적 발행권의 신설은 저작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출판 이외에 전자 출판 등 다양한 이용 형태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가 배타적 발행권 설정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배타적 발행권이 범주에서 출판권을 제외함으로써 설정 행위에 따라 그것이 배타적 발행권인지 출판권인지 모호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출판권과 신설된 배타적 발행권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이며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에 배타적 발행권은 기존의 발행에 더하여 복제, 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는 프로그램 저작물에만 적용해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배타적 발행권자는 원 저작물 권리자와는 상관없이 배타적 발행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소송 등 구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배타적 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출판권 설정에 대해서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기존 출판권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출판권 설정 내용이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으나 출판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출판권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배타적 발행권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넷째,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의 경우에는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중 복제, 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출판 계약에 복제, 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책 발행을 위해서는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의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매절 계약.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 번역물일 경우, 사파나 사진일 경우,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 저작물일 경우, 그리고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일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킨다. 문제는 이를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출판권 설정 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 허락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또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는 것이므로 만일 매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그 출판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한편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매절 계약 또한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책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전자책은 디지털 형식이어서 대량 복제나 전송이 아주 쉽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절 계약이든 출판권 설정 계약이든 특약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전자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전자책을 낼 수 없다. 편집 저작물. 편집 저작물이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 등을 수집, 선정, 배열, 조합, 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 모아놓은 편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 소재인 저작물이나 자료들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는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독자적인 저작물이다. 이러한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방법의 아이디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편집물에 구현된 편집 내용에 미친다. 아울러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편집물이라도 그 자체는 보호받는 편집 저작물이며 제3자의 침해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한다. 따라서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의 구성 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된다. 결국 편집 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그것과 유사한 편집 저작물을 무단으로 작성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편집 저작물 중 일부 저작물만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 원저작자의 권리만이 작용하게 된다.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가리킨다. 이는 비록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로서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물이 작성해서 기획을 해야 한다. 기획이란 어떤 저작물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대개는 그 법인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의 창출부터 이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에서 기획이란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작성할 것인가를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저작물 작성자는 반드시 그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즉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 사람에게 위탁하여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셋째,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업무와는 관계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법인 등의 사용자와 저작물 작성자인 종업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즉, 단체 명의로 공표되더라도 저작권은 작성자인 종업원이 갖는다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종업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거나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이는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곧 여러 가지 저작물의 형태를 원저작물로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 또는 말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원래 사용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말이나 글로 되어 있는 원저작물을 다른 나라 언어, 즉 외국어로 바꾸거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우리말이나 글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번역이라고 한다. 둘째, 특정 연주 형태에 따라 악기 또는 가창자의 음역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조정하는 것을 편곡이라고 한다. 셋째, 미술 저작물에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조각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조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등 표현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변형이라고 한다. 넷째, 어문 저작물로서 소설이나 일반적인 음악 저작물을 영상물로 바꾸는 것처럼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른 장르로 변형시키는 것을 각색이라고 한다. 다섯째,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영상 저작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저작물을 위한 각본화, 즉 각색도 포함된다. 여섯째, 위에서 열거한 방법 외에도 소설을 시로 표현하거나 시를 소설화하는 것처럼 그 밖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동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곧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글과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저작물로서 그것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음악에서 작성자가 서로 다른 작사 부분과 작곡 부분을 각기 가사집과 경음악 디스크 또는 파일로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각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동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여러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공동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어울려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글과 그림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글의 저작자와 그림을 그린 사람을 단독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해도 무방한 것이다. 이처럼 공동 저작물이란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하며 둘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여기서 인용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어문 저작물을 작성할 때 매우 흔한 것이 인용이다. 곧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에 수록한 방법 및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진 않으나 영리적인 교육 목적의 경우 비영리 목적보다는 자유 이용의 허용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한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에서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가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표절의 유형이다. 곧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데도 마치 자기가 최초로 창작한 것인 양 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최소한의 인용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 행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바로 표절이다. 이처럼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재산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법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창작적 표현을 복제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적인 표현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했거나 혹은 작성된 복제물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복제라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법정 허락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여 불법 복제가 아니라면 저작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 저작권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근대 이론과학의 선구자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의 말이다. 내가 이 세상을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중세 프랑스의 스콜라 철학자 샤르트르의 베르나르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다. 따라서 그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먼 곳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시야가 더 예리하거나 신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거인들이 그들의 키만큼 우리를 높이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베르나르는 고전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옛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고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여기서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앞서 창작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들을 가리킨다. 곧 창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다만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거인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거인과 난쟁이로 비유되는 저작자들이 혼재하는 우리 학계와 예술계에서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같은 저작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결국 앞서 창작 행위를 한 선배 저작자들이 난쟁이에 불과한 후배들을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존재로 향상시켜준 것이라는 진리를 사람들은 12세기에 이미 깨닫고 있었던 셈이다. 저작권은 바로 이러한 거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는 의미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